네, 제가 평소에 사실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한번더 스피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 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동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해석과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2절에 오늘 바였던 말씀에도 너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현재의 그 다양한 신앙관들이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신앙관들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체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향은 이미 에덴 동산의 이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에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질문할 때 이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추가했고요.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던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상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와 은사주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근본주의에 속한 이런 성경신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필요하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선한 것을 택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상실했고 악한 것만 택하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경 해석이 나타나면서 대립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 또 반대로 구원이 100%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일서 이렇게 총 9절의 이상의 구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들 중에는 요한복음 6장 44절, 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6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입장의 말씀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과 또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논쟁, 즉 첫째,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과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둘 다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100%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은 대략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논쟁이었습니다. 4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수사는 인간은 자유지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과격한 주장을 했고요. 당시 그에 반대하는 논쟁자였던 신학자 어거스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은총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1200년이 흐른 뒤에 암흑기 중세시대를 벗어나게 해준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서민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당시 에라스무스가 쓴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그것을 취하느냐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쓴 그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은 인간의 의지는 죄의 영향으로 덮여있는 죄의 노예 상태다. 인간은 선한 것을 택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선택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은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주장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과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둘 다 필요하다. 그런 알미니안 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칼빈은 예종론을 주장하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양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한다는 오직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나 칼빈은 종교교육을 주도한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까지도 움직이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 후에도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한 명으로 저는 이 책의 저자를 꼽고 싶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책의 저자가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6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목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아프리카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신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성령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뜻과 지혜를 두려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불신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다려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날마다 자신의 뜻과 지혜를 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존재를 포기하십시오. 왜 앤드류 머리에는 이렇게 자신의 뜻과 지혜를 무조건 육신의 뜻과 지혜라고 다 치부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 불신하고 모든 삶과 존재를 다 포기해야만 100%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앤드류 머레이의 그 회심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심일기라는 그 책이 따로 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는 그 회심일기 첫 장에서 로마서 7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기의 사망의 몸을 보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나오는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나 머레이 목사님은 이 로마서 7장을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회심일기 내용을 보면은 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복음을 듣고서도 15년 동안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에 실패했던 이유는 자유의지로 거룩하게 되는 노력 때문이었다.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진작 제거해야 할 악의 은밀한 뿌리는 자유의지에서 나온 노력의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 카톨릭의 교부인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나 마틴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칼빈의 예종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앤드류 머리에는 왜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노력 자체가 악의 뿌리라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앤드류 머레이의 아버지는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나 칼빈의 예종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는 이 성령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 35페이지 상단에서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먼저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그 순종의 의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딱 한 구절을 떼다가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책의 뒷표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써있는 글인데요. 특히 주관적인 십자가의 체험을 전파한 제시펜 루이스 여사는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을 읽고 난 후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원했다가 어느 날 성령 침례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1892년에 간증했다. 그 후 그녀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도의 전파자가 되었고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제시펜 루이스 여사라는 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 남웨일즈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나중에 영국 웨일즈 대각성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적극 지지했던 1904년 웨일즈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웨일즈 대부흥 운동 그 박용규님의 그 책에 교회사 6권 1집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은 1740년부터 조지 휘필드 등의 활동으로 1859년까지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당시 새롭게 나왔던 진화론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각성 운동이 시들어졌고 그러다가 1904년에 26세의 젊은 청년 에반 로버츠가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남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 각성 운동들은 모두 말씀 중심의 운동이었는데 1904년에 일어난 에반 로버츠의 남 웨일즈 부흥 운동은 말씀이 아닌 은사 중심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26세 청년 에반 로버츠가 남 웨일즈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적은 기록들을 보면 환상과 계시가 넘쳐납니다. 에반 로버츠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웨일즈에서의 기독교의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웠고 어느 날 밤에 이 문제로 깊은 기도를 드린 후 잠이 들었다. 잠든 후 새벽 1시에 나는 깨어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쁨과 경외에 차서 4시간 동안 친구와 말하듯 하나님과 대화했고 새벽 5시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 4개월 동안 매일 같은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로버츠는 비전을 품고 예비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달의 환상을 보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광채나는 달에는 무엇인가를 주장하며 세계를 향해서 뻗어있는 팔이 나타났다. 그 팔과 손은 거기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쓰인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 후에 그 에바 로버츠가 기도할 때마다 그 숫자의 영혼, 10만이라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 체험이 계속되다가 결국 로버츠는 집회를 이끄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 에반 로버츠가 8시간이나 지속되었던 어떤 그 예배당의 수요 저녁 집회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며칠 후 그 교회에서 열린 다른 집회에서도 두 여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말하기를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결코 전에는 그러한 울부짖음, 찬송 기도를 목도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령 체험을 한 어떤 소녀들이 술집 밖에서 5교회 집회를 가졌는데 술꾼들이 밖으로 나오다가 성령이 사로잡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는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흥이 점점 확산되는 중에 어떤 집회에서 한 회의론자가 질문이 하나 있어라고 크게 외치자 집회는 중단되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그 질문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회의론자는 나 질문 하나 하고 싶소라고 되풀이 외쳤지만 로버츠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고 곧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론자는 다시 한번 당신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소라고 도전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그 사람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회의론자를 놀랍게 압도했고 사람들이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계단에서 넘어졌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를 강권하셔서 자비와 용서를 위해 울부짖게 하셨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의 전 취지를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외쳤다. 그가 구원받았다. 그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 대답도 없이 갑자기 성령에게 압도당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울부짖는 상황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외쳤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반 로버츠의 집회와 달리 그 남 웨일즈와 달리 북 웨일즈에서 집회를 이끌었던 20세 된 교사 로이드 존스 또 뉴키의 남쪽 도시에서 온 조셉 젠키스 또 중년 농부의 부인이었던 메리 존스 등이 이끌었던 집회들은 말씀 중심의 정상적인 부흥운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남 웨일즈에 있었던 에반 로버츠의 집회만 그렇게 은사주의가 강했던 겁니다. 한편 런던의 그 위대한 설교가인 캠벨 몰간은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 참석한 후에 다음 주에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부흥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는 설교도 질서도 찬송가도 찬양대도 오르간도 헌금도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 집회 참석자들 모두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달라는 것은 로버츠 집회의 특징이었고 로버츠는 계속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는 틀로건을 내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흥운동이 한참 진행이 된 나중에 어느 날 에반 로버츠가 어느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제게 이 계시를 주셨지만 오늘 밤에서야 밝히게 되는군요. 그 계시는 바로 웨일즈 독립교회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그 웨일즈 독립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지 않다. 교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지 않다. 네.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그 제도적이고 질서가 잘 잡힌 기성교회에서 볼 때 에반 로버츠의 부흥운동은 비판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1905년 1월 회중교회 목회자 피터 프라이스는 에반 로버츠의 부흥집회는 순전한 속임수이며 참된 부흥운동의 모방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왜곡된 부흥이다 라면서 에반 로버츠를 혹독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비온 에반스도 에반 로버츠의 사역은 말씀 사역보다 은사 사역에 더 초점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술주정뱅이와 도박사들이 그 악습에서 벗어났고 가정 불화가 치유되었고 대부분의 술집이 텅텅 비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령 안에서의 교단의 장벽도 무너져 내렸고 매일 밤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근데 긍정적인 현상은 남웨일즈뿐만 아니라 북웨일즈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현상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에바 로버츠의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로버츠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한 결과 로버츠는 회중에게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을 베풀지 못했고 이것은 과도한 감상주의를 초래했다. 이후에 나타난 반발은 훨씬 더 심각했는데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통찰력과 열정이 급격히 감소되고 지적 토대가 부실한 그들의 사랑이 비참할 만큼 냉담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에이비온 에반스는 1904년 에반 로버츠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기준이 심각히 결여된 부흥운동에 대한 비판 현상은 분명히 건전한 교리와 성경에 기초한 설교 사역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의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었던 화근은 유감스럽게도 부흥운동의 한창인 시기에 싹 텄다. 영적 결실을 채 거두기도 전에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교회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사회가 세속화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에반 로버츠의 집회에 대한 기록들을 들어보시면서 이 성령운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마귀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자신의 온 힘과 지혜를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교회가 생겨나자 300년 후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유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성경과 비슷해 보이는 수십 가지 종류의 유사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순수한 성경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말씀 중심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지속되자 마귀는 영적 부흥의 요소 중에서 말씀 중심이라는 요소만 제거하고 다른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유사 영적 부흥, 즉 성령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의 이 성령이란 책을 읽고 성령 침례를 체험했다라고 간증했던 제시펜 루이스 여사는 바로 이 에반 로버츠의 성령 운동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적극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반 로버츠의 집회가 다른 목사들로부터 모방된 각성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1906년에 제시펜 로인스 여사는 남편과 함께 에반 로버츠를 설득해서 자신의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후 에반 로버츠는 결혼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제시펜 로인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사는 동안 성도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면서 1904년에 있었던 남웨일즈의 그 에반 로버츠의 사역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 앤드류 머레이의 이 성령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성결한 삶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받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성령 충만을 소망하다가 성령 체험했다는 제시펜 루인스 여사 그리고 이 제시펜 루인스가 1904년 에반 로버츠의 성령 운동을 적극 옹호했다는 점을 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거듭난 이후에도 순종을 통해서 받는 성령 침례와 그것을 체험했다는 제시펜 루인스 그리고 성령을 보내달라는 것과 성령께 순종하라는 것이 특징이었던 에반 로버츠의 성령운동은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운동이 1904년 영국 남웨일즈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00년에 먼저 미국에서 일어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전에는 이러한 성령운동 같은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 전역 어디에서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 1800년 동안 이런 운동이 전혀 없었는데 1900년부터 정확하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나귀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뭔가 또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래서 1900년대부터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1900년대에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이 글들은 인터넷에서 goodface.net 이런 사이트에서 참고했습니다. 이것은 아주사 거짓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1900년에 찰스 펄렛 목사가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이다라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을 보고 아 성령 받은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 침례와 방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1901년 성령 침례를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방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역사상 최초로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영국 남웨일즈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반 로버츠의 성령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1906년에는 미국 찰스 펄햄의 제자였던 쉐이모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는 아무 형식도 없고 인도자도 없으며 아무 질서도 없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고 방언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웃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 오순절 주의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신학의 핵심은 중생 이후 별도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오순절 주의는 은사운동으로 확산돼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948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결성되어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967년에는 이 비성경적으로 옹알되는 소리를 체험하는 부흥 운동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음은 1977년에 열린 교회 일치 운동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비록 서로의 믿음은 다르지만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공통적으로 옹알거리는 방언 현상과 다른 성령 침례 현상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약 5만 명의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5만 명의 은사주의자들이 모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로마 카톨릭, 루터교, 침례교, 성경회, 장로교 그리고 무교파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의 일치라는 주제하에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중반에 괴이한 웃음 부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은사주의 교회인 브라운스빌 교회의 존 킬패트릭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목사님의 한 말이 뭐냐면요. 성령의 흐름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일으킨다.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 즉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루터교인, 감독교인 그리고 카톨릭교인 모두를 사랑한다. 전에는 결코 모든 교단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내게 없었다. 나는 모든 교단이 이 강에서 아이들처럼 뛰어들어 수영하고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다. 당신의 정체성이나 이름표, 취향 등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운행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의 방언 현상은 WCC 교회 일치 운동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그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을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오해는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오해를 낳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의 그 성령 이 내용처럼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나의 자유의지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성경신자,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서, 즉 예를 들면 직장, 진로, 사업을 선택할 때 우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판단합니다. 우리 성경신자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직장이라면 그것들 중에서 내게 맞는 직장과 사업을 잘 알아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정덕승 목사님의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취업하려고 알아보는 몇 개의 직장들이 모두 성경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몇 개의 회사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개의 회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의 회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블룸버그 그의 그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그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을 계속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그 한 개의 회사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일에서 미리 알고 선택하면 실패도 없고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를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기도와 응답을 추구하는 신앙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신약 초기 시대부터 그러한 방식이 있었어야 하고 전승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약 초기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바울이 거듭난 후 가진 직업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받고 선교지를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가라는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를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성령님이 역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셨을 때 만약 그들이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들은 기도 후에 자기 생각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시하러 가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시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여행 방식대로 그럼 무시하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볼까 하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번에는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방식은 한 지역 선교가 끝날 때마다 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꿈에 보게 되면서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매우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계시를 받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또 19장 21절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6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이 바울이 그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작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작정도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 거기 머문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사도행전 21장 4절과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대목을 보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 상태로 로마로 갈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 그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면 응답대로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대로 선택해야 고생을 좀 덜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인가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몰라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생고생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권고에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큰 위험을 겪었던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내 혈육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에 직면하고자 했던 네 애타는 심정을 내가 잘 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 바울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한다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대로 선택만 하면 된다는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지로 인한 자유로운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 하나님께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물론 한 번뿐이긴 하지만 오히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의 자유 의지대로 선택했다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이 그러한 선택을 한 점에 대해서 주님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총정리하면 카톨릭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은총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오류는 구원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교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늘 그 결과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개신교 교파와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분열과 비성경적인 기도와 응답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관점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고, 다시 말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의깊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오류가 마귀에게는 침투하기 쉬운 하나의 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침투한 틈을 통해서 마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때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